여러분은 지금 1월 24일 경주제일신교회 주일 예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심장할 줄 몰랐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정말 감격적으로 맞을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늘 합당하신 이름, 그 우리의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힘쓸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한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께 속함을 확인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와도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행위보다 가장 더 중요하고 값진 사역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예배를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것, 예배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뜻 가운데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면 또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약화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인해서 예배가 훼손되고 폄하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의 말 가운데 보면 예배가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예배의 제한의 상황은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 없이는 하나님께 경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주간을 있으면서 느껴본 것입니다만 건물로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지 건물이 덩그러니 있더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더군요. 또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려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중단된 상태로는 여러분이 성도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알아갈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살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확인해 가야 됩니다. 이 예배에 관한 이 감각, 예배에 관한 감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약화되고 없어져 간다면 여러분, 결국 예배하지 못해서 예배의 약화로 몰마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정말 흩어지고 혹은 그들의 신앙이 지리멸렬하게 무너져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좋은 거룩한 습관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의 뜻 가운데 혹은 자기의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현실이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잘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지나보니 여러 가지 상황이 예배하기에 여의치 않다는 것을 지금 실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시작된 이 대면 예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으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헛되이 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받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소생하며 회복되는 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요 사실상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또한 신자가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정하는 말씀인데 어쩌면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구약 시대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정해진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상황들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 가서 제사하려 갈지라도 번제단이 있는 그곳 성막의 뜰까지는 갈지라도 성소 안으로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역시도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현장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혹은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때에 기쁨으로 맞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장면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이러한 것을 보았도다라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의 역사를 만났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죽을 것을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열려진 예배의 현장에 나아갈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이러한 담력, 이러한 특권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시간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모든 시간들을 결코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작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기의 자유처럼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길, 이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길은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었고 이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이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또한 이 길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 가운데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얻은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영생의 길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이 성소 안에 휘장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표식이 있었고 그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휘장은 그들에게는 막힌 담과 같았습니다. 그 안쪽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궁금할지라도 혹은 가고 싶을지라도 갈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관하여 막힘이 없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이 담대한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살찢고 피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 휘장이 찢겨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상황이 주어졌기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찢고 피 흘리시는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이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 가운데 온 성도를 모으시고 교회의 머리이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를 찬송하며 그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심을 노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갖는 것인데 오늘 구약의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께 맡겨서 자기 대신에 예배를 의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대를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배하러 갈 때에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는데 본문 22절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사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너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맑은 물로 씻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너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받으실 것이며 너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며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시간은요, 그저 시간이 되어서 혹은 각 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놀라운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예배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분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신자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돈도 없어도 되고 명예도 없어도 되고 지식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불확실하게 하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한 사람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일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사실은 분명히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돔이라는 그 성, 그 완악하고 그 불의하고 혹은 음란이 성행하는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보면 의인 5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혹은 20명, 의인 10명만 있을지라도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소돔이라는 성은 멸망의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있던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불타는 유황이 떨어지는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갈 때에 분명히 주의 사자가 경고하기를 절대로 두고 온 것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그가 소돔에서 누렸던 것들, 소돔에서 가졌던 것들, 소돔에서 안락함으로서 챙겼던 그 많은 것들이 생각나서 그 가던 길, 그 구원의 길에서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그곳에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주는 이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살길로 나가다가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혹은 헛된 세상의 눈이 팔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우리가 롯의 아내와 같이 이러한 지경을 당할지 여러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 말씀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빵 한 덩어리를 만들 때도 우리가 동그랗게 만들기로 혹은 네모나게 만들기로 그렇게 정했는데 그것이 어그러지고 그것이 찌그러져 버리면 이것은 못 쓸 것이라고 갖다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순하거나 어리석은 것 없이 온전한 예배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만약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헛된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잡다한 생각으로 그 시간만 허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과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개설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예배 현장 가운데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함이 있었는데 혼자 예배하다 보니 어느새 풀어지는 내 모습, 약해지는 내 마음, 예배를 경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걱정스럽다는 거죠. 만약 이 상황이 길어져서 처음에는 정말 예배 가운데 옷깃을 여미며 단정한 자세로 예배하던 것이 점점 티셔츠 바람으로 자다 깨서 머리 긁적이면서 드리는 혹은 애들 밥 챙겨주다 드리는 그런 예배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오고 있을 때에 과연 이러한 시간이 오래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 심히 우려가 된다는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예배할 길이 열려지기를 혹은 이러한 시대가 길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들 어떠하게 주어질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매일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희 가운데 소망이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고자 힘썼지만 어려운 상황, 환난과 핍박이 거듭될 때에 점점 약해지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 예배가 점점 약해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어느새 믿음은 약해지고 우리의 가진 소망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점점 자기에게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약해지는 모습들, 다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고 주변의 사람들은 온갖 못된 소리와 핍박하는 말들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던 그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배하고 싶었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었지만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횡포 앞에 핍박을 당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질시와 비난하는 말로 끌려다닐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침체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서로를 위로했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이기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라고 그렇게 위로할 때에 때로는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자기의 양식을 쪼개어서 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순교의 믿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서로를 돌아봐야겠다라고 서로에게 안부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를 함께 격려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목장에 계신 우리 목자들이요, 혹은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요,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을 건네시고 선행으로서 또한 사랑으로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갈 것을 여러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 시간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나올 것인가, 혹여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 시간을 핑계 삼아서 무너져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나오지 못하는 자와 같이 혹은 무너진 자와 같이 그렇게 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예배의 공동체,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인 교회는 점점 약화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주변들 혹은 우리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그 모이기를 폐하는 그 어리석은 습관이 결국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세의 때가 가까워지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관한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모임에 관하여서, 예배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러한 핑계, 저러한 이유 혹은 각 사람의 사정을 이유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심화되면서 이 예배하는, 이 모이는 많은 것들이 점점 약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잘 보시면 이미 이 상황이 오기 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핑계 삼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그렇게 열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서히 그들의 습관이 되었고 결국 이러한 큰 문제가 왔을 때에 그것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세계의 여러 가지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찬란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을 돌이켜보면 유럽의 기독교는 점점 약화되고 교회는 이미 여러 사람의 방문하는 유적지가 되어 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 노인들 몇 사람만 남아있는 처참한 지경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여러 사람들의 습관이 이미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도 지금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가면 점점 모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는 스스로를 신자라고 말하지만 교회 예배 가운데는 잘 모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런 코로나19의 상황이 거쳐지면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맞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이미 온라인 예배라는 상황을 가지고 마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코로나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누가 그 순간에 나는 영상으로 예배하리라 그렇게 정해버린다면 과연 그것은 옳은 길입니까? 저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예배의 상황이 열려졌다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혼자 그의 방에서 영상으로 혼자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이유를 삼으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대하는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저 그 예배 시간을 때우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똑같이 이 예배 가운데 아무런 은혜도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정말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를 맞은 겁니다. 예배가 살 길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신자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열려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하냐? 오늘 25절 마지막 말씀처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배의 상황이 제한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점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오늘 예배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에 승부를 거십시오. 우리는 이미 2020년을 경험했습니다. 2020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또 다른 것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방역의 지침을 지켜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혹은 교제는 좀 덜할지라도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은 좀 못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지침만 잘 지켜서 예배한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도 신자는 예배하는 자리를 철저하게 찾고 그 시간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날마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2021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예배에 승부를 거십시오. 예배가 아니면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하시며 예배 가운데 살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복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마친 후에 예배의 모든 그 거룩함을 잊어버린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런 사람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오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모든 상황 중에도 정말 예배의 살 길을 얻고 예배 가운데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신자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예배 현장이 열려질 때마다 나와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2021년 예배의 승부를 걸어서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예배를 통해서 살 길을 얻으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시간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정말 승리하는 사람으로 남았다는 그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악화여져서 예배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혹은 예배하는 자들을 회방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경계하며 주님 가까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